자리 앉으시고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 한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신약성경 312페이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기독교가 담을 쌓는 종교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눈에는 기독교가 굉장히 배타적인 종교이고 굉장히 그래서 편협한 종교이고 그래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담을 쌓는다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은 포악한 일이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현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다원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관용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말하는 것이 다 다른데 그 모든 것이 다 진리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를 담을 쌓는 종교다, 편협된 종교다, 배타적인 종교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가 배타적인 종교고 담을 쌓는 종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에 배타적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기독교를 배타적이라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자체가 이미 배타적인 사람이고 관용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그러니까 절대적 진리가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진리들을 다, 모든 종교들을 다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에는 자기 모순이 있어요.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모순이 있습니다. 어떤 모순이에요? 세상에는 절대적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는 것입니다. 자기 모순이 있어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2010년에 케이프타운에서 로잔대회가 열렸는데 그 로잔대회는 복음주의 선교대회입니다. 굉장히 큰 대회인데 그 로잔선언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러한 입장, 즉 기독교가 배타적이라고 비판하는 입장, 기독교가 기독교에 관용이 없다라고 말하는 입장, 그런 입장은 논리적으로 자기 파괴적인데 그 이유는 절대적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유일한 절대적 진리로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시죠? 절대적 진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 진리를 절대적 진리로 믿고 있어요. 그 진리를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배타적인 종교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배타적이고 관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그들에게 관용이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배타적인가? 배타적인 건 맞습니다. 배타적이죠.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기독교가 담을 쌓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담을 쌓는 종교가 아니라 오히려 담을 허무는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노예 제도의 담이 무너졌습니다. 남녀 차별의 그 벽이 무너졌어요. 계층 간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계급 간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아직까지도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은 많은 나라와 민족 가운데는 여전히 수많은 장벽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담을 쌓는 종교가 아니라 담을 허무는 종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는 14절 한 절만 읽었지만 사실은 11절부터 22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그 구절을 전체를 한번 좀 볼 텐데 가능하면 여러분 성경책을 펴서 보세요. 그래야 구조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펴셔서 펜을 꺼내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조금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동그라미 그때의 동그라미 12절에 보면 그때의 동그라미 그때 동그라미 치세요. 자, 13절에 보면 이제는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제는에 동그라미 치세요. 이제는에 동그라미. 자, 그리고 쭉 내려와서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에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그러므로 이제부터. 자,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면 구조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11절, 12절에 그때에 라고 말하고 있죠. 자, 과거에 어떠한 담이 있었는지 과거의 신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이제는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중간 단계에서.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기는 이제 새롭게 변화된 신분에 대해서 현재 신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신분, 현재의 신분, 그 중간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조가 명확히 들어오죠? 그래서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치시면 들어올 겁니다. 자,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1절과 12절의 그때에 대한 부분입니다. 과거의 신분이에요. 총 7가지의 담이 막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첫째는 이방인이요. 자, 두 번째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할례 받은 사람으로부터 할례 받지 못한 것들 이렇게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이게. 자, 세 번째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자, 네 번째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다섯 번째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아브라함부터 내려왔던 그 약속, 언약이 있는데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 마지막 일곱 번째, 하나님도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 가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7이 완전수잖아요. 그렇죠? 일곱 가지로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막혀있는 담이 너무나 견고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담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너희는 이방인을 가리켜 에베소 교인을 가리키는데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어요. 이게 해결할 수 없는 담입니다. 엄청난 장벽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경멸하였습니다. 어떻게 경멸하였느냐? 개 취급했어요. 개로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이 왔을 때 딸을 고쳐달라고 할 때 뭐라고 그러죠?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냐. 개 취급했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개 취급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시험을 하신 것인데 유대인들 보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너희들이 개처럼 여기는 이 이방 여인도 믿음이 있지 않느냐.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여긴 것이 아닙니다. 실제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 땅에서 살면서 백인들이 한국 사람들을 가르쳐 개 취급하면은 기분이 어때요? 속으로 그런다면 우리가 모를 텐데 이게 드러내놓고 공공연하게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기분이 나쁘죠. 기분이 나쁜 정도가 아니라 감정의 골이 점점 깊어질 것입니다. 큰 장벽이 쌓일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 사이에 그랬습니다. 근데 이 장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윌리엄 바클레이 책을 보게 되면요, 이런 기록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왜 창조하셨는가?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이방인들을 창조하셨는가? 지옥불의 연료로 사용하려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방인 여자가 아기를 낳으려고 산고를 겪고 있잖아요. 고통스러운 그 여인들을 유대인들은 도와주면 안 되었습니다.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도와주면 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왜 도와주면 안 되느냐? 어차피 이방인 여자에게 나온 아이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지옥불의 연료 하나만 더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도와줄 필요가 없다고 여겼던 거예요. 죽어도 상관없다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혼을 하게 되면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 그 결혼하는 유대인을 위하여 장례식을 버렸대요. 죽은 거나 다름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얼마나 경멸하고 적대시했는지 모릅니다. 장벽이 얼마나 심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성전에도 담이 있었죠. 성전에. 그렇죠? 처음 가장 가까이에 있는 곳은 제사장의 뜰이고 그 다음에 벽이 이제 이스라엘 남자들의 벽이고 그 다음에 그 여자들의 뜰이 있고 제일 마지막이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그 가장 가장자리에 있는 벽에 그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경고문이 써 있었냐면 이게 실제로 이스탄불 박물관에 그 경고문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외국인도 성전 주위에 장벽 및 경내에 들어올 수 없다. 만약 그러다가 잡혀서 사형을 당한다면 그건 오로지 당신 자신의 잘못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의 그 장벽이 있는데 거기를 들어오면 죽이겠다는 얘기죠.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말할 수 없는 장벽이 있었습니다. 적대감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였어요. 이것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만 있었던 적대감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을 개취급하는데 이방인들도 당연히 유대인들을 싫어했겠죠. 경멸했겠죠. 당연합니다. 특별히 경멸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이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들에게는 굉장히 거리끼는 일이었습니다. 할례가. 제가 삼공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존의 어떤 부족에 가면 원숭이 뼈를 갈아가다가 이 아래 그 이빨과 이 입술 사이를 찍어가지고 성인식 때 이렇게 삐져나오게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한 아마존에 있는 부족을 보면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야만인들, 이런 미개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경멸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방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세상에 저렇게 끔찍한 짓을 하다니 경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 담이 있었어요. 이 담은 너무나 역사적으로 오래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쉽게 무너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담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다 있어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담을 쌓고 있어요. 출신 학교로 담을 쌓아요. 계층으로, 계급으로, 고향으로 나누어가지고 담을 쌓기도 하고요. 재산으로, 외모로, 성격으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담을 쌓기 시작합니다. 담이 있는 사람하고는요 같은 방 안에 있기도 싫어요. 그렇죠? 가까이 하는 것도 싫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웃지만 속에는 이런 경고 문구가 담겨 있습니다. 가까이 오기만 해봐라. 막 이러면서.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왜 담을 쌓습니까? 왜 담을 쌓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중에 몇 가지는 먼저는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가인을 들 수가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땅에서 쫓겨나죠. 근데 쫓겨나서 사람들에게 죽임당할 것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줍니다. 그래서 땅에서 유리하게 되는데 근데 노 땅에 거주하면서 성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짓죠. 성을 쌓은 게 무엇입니까? 담을 쌓은 거예요. 왜 쌓아요? 두려우니까 쌓는 겁니다. 죽임당할까봐. 하나님이 주신 표가 있는데 믿지 못하니까.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담을 쌓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욕망과 탐심 때문에 담을 쌓기도 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이 있죠. 그죠? 바벨탑 사건 샀던 사람들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원하는 욕망이 있었어요. 강한 나라를 만들고자 원하는 탐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탐만 쌓은 게 아니에요. 창세기 1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성읍을 쌓았대요. 뭘 쌓은 거예요? 담을 쌓은 겁니다. 담을 쌓은 거예요. 자신들의 강함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욕심과 탐심 때문에 담을 만든 거예요. 성을 만든 것입니다. 담을 쌓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담을 쌓기도 하고 욕심과 탐심 때문에 담을 쌓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만함 때문에, 때로는 나와 저 사람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내가 더 잘났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나의 자존심을 더 높이기 위해 담을 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담을 쌓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은 그 근본 뿌리는 무엇입니까? 그게 죄입니다, 죄.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심층 구조로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죄예요. 아무리 담을 높이 쌓는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 죄를 감추려고 그래요. 죄인들은 스스로 담을 더 많이 쌓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아요. 왜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담을 허물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봤던 11절과 12절에 보면 우리 일곱 가지 벽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벽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벽입니다. 12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쭉 내려와서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벽이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벽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벽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뿌리는 죄입니다, 죄. 자, 두 번째 달라.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자,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저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가로막혔습니다. 그 담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허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두려워 숨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이 생긴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에는 오직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말합니다. 죄 때문에 장벽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그 모든 벽을 허무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은 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담도 허물어버리셨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성경을 통해서 뭐 그랬다 이렇게 읽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사도들도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었던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어도 이게 받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것은요, 교육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문명화나 계몽화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에 8미터짜리 장벽이 서 있잖아요. 그래서 안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밖으로 출입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장벽이 너무 높아서요, 안에서는 밖으로 볼 수가 없어요.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외국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완전히 꼭꼭 막아놨습니다. 역사를 보면 누가 잘했냐 누가 못했냐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높은 장벽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이건 진짜 해결할 길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이게 해결할 수 없겠다. 아니면 복음 외에는 해결할 길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만큼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높은 거예요. 2000년 전에는 더 그랬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든 벽이 다 무너졌어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하나가 되지 못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역사적으로 이와 같은 장벽이 없거든요. 이 둘이 하나가 되었다 그러면 어떤 장벽도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너무나 높은 장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둘 사이가 하나가 되었습니까? 십자가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깨달은 거예요. 자기들이 믿고 있던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처절하게 깨달은 거예요.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믿고 있었던 헬라 철학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그들이 믿고 있었던 이방신들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처절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지옥 갈 백성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깨달은 것이에요. 그 은혜를 깨달으니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세 번째 단락. 그러므로 이제부터 시작되는 19절부터 보면은 이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이와 같은 담들이 있었는데 신분이 바뀌었대요. 어떻게 바뀌었는가? 세 가지 벽이 무너져서 신분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동일한 시민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시민이 되었습니다. 시민권이 있는데 똑같은 시민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었을 때, 그 보스턴에 살 때, 그 토론토를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캐나다 이제 국경을 넘어서 갔다가 여행하고 돌아오는 길에 국경에서 저를 붙잡아 놓고 두 시간을 신문하는 거예요. 아, 제가 막 죄인 취급하는데, 뭐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뭐 하나 꼬투리 잡으려고 막 이렇게 신문하는데, 진짜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캘리포니아에 와가지고 이제 한국을 갔다가 공항에 돌아오는데 또 잡혔어요. 저 오피스를 가라고 그래서 두 시간 동안 앉아있다가 신문 받고서 이렇게 풀려났는데, 아, 왜 그렇습니까?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영주권을 받은 다음에는 그냥 무사통과입니다. 빨리 통과가 되더라고요. 시민권을 가지신 분들은 더 그렇겠죠? 이게 시민권이에요. 같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 경계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모든 장벽이 다 무너진 것입니다. 두 번째, 동일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19절 한번 다시 보면 제일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라는 얘기죠. 가족. 가족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벽이 더 없어지고 더 가까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 간의 담을 허물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정체성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정체성만 반드시 확실히 믿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족끼리 어떻게 싸울 수가 있어요? 물론 싸울 수는 있죠. 그러나 담이 생기다가도 금방 허물어버리죠. 빨리 풀어버립니다. 그게 가족이에요. 그렇죠? 제가 결혼하고 신혼 초기에 아내와 여러 번 다투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 잘못했다. 죽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내의 말이 뭘 잘못했냐고. 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답을 못하니까 잘못한 것도 모르면서 잘못했다고 그러냐고. 네. 그래서 왠지도 모르고 맨날 혼났어요. 제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도 왜 제가 죽어서 그렇게 들어갑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담을 허물어야 되잖아요. 이게 가족입니다. 가족은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아이가 아프면 내 장기라도 떼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아이가 잘못하더라도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왜 그래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게 가족이에요. 가족 안에는 벽이 있을 수 없습니다. 조금 생기더라도 빨리 허물어버리고 싶은 것이 가족이에요. 같은 집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왜 담이 자꾸 생겨요? 가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물론 저희 교회에 그런 다툼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저 몰래 뭐 다투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확실히 믿어야 되고 깨달아야 됩니다.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린 가족이다. 우린 가족이다. 군대 가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피하 식별 방법 훈련을 합니다. 적군이 누구인지 아군이 누구인지 구별하는 방법을 교육을 해요. 왜 교육하냐 하면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이게 적군인지 아군인지를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슷한 군복을 입고 있죠.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죠. 막 여러 가지 총소리 나죠. 막 연기 나고 있죠. 막 뿌옇죠. 때로는 그래서 아군을 막 죽이기도 하고 아군 헬기나 비행기를 향하여서 총부리를 막 겨누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아군들을 죽이게 되면 아군의 전력에 큰 손상이 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피하 식별을 잘해야 됩니다. 아군을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아군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피하 식별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맨날 암송하는 구절이 있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라고 무수히 외우면서 반복하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우리의 씨름은 사탄 마귀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늘 싸우는 대상은 누구예요? 옆에 있는 사람, 가족, 형제, 자매, 성도들끼리. 가족은요, 싸울 대상이 아닙니다. 싸울 대상은 누구예요? 사탄 마귀예요. 악한 영입니다. 근데 왜 싸워요? 왜 다툽니까? 설령 막힌 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빨리 허물어야 합니다. 왜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안에 산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세 번째,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말해요. 21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동일한 시민권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가족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어떤 그림이냐 하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벽돌을 차곡차곡 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하시는 온전한 성전을 짓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시대와 좀 다른 것들을 좀 깨달아야 되는데, 당시에는요, 오늘날처럼 이게 똑같이 새긴 벽돌을 기계로 찍어내던 시절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벽돌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돌을 가져다가 돌이 서로 이 아다리가 맞는 거, 아다리가 일본 말인가요? 뭐라고? 아구가 맞는 거, 그렇죠? 아구가 맞는 것을 정확하게 딱딱딱딱 맞춰서 지어야지만 건물이 서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맞는 것이 없죠. 그래서 석수가 그 안 맞는 부분들을 정으로 쫍니다. 깹니다. 부서뜨립니다. 갑니다. 이쪽 벽, 이쪽 돌도 갈고 쪼개고, 이쪽 돌도 갈고 쪼갭니다. 그래서 아구가 딱 맞게 만들어요. 그래서 딱딱딱딱 맞춰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 교회는 서로 아구가 맞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아구가 맞지 않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서로 쪼아주어야 합니다. 깨뜨려버려야 돼요. 갈아야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나의 모난 부분들이 깨어져 나가야 됩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모난 부분들이 깨어져 나가야 돼요. 그래야 아구가 딱 맞아서 탁착착착 성전을 온전하게 튼튼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쪼갤 때 아픕니다. 고통이 있어요.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쪼아 나갈 때 온전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거룩한 몸을,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성숙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드디어 제자화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온전한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꾸 만나야 돼요. 자꾸 만나야 돼요. 자, 담을 쌓아두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담을 빨리 허물어야 됩니다. 담을 허물고 만나서 모난 부분들을 쪼아서 하나씩 하나씩 성숙해가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됩니다. 담을 쌓고 만나지 않는 것이 능사다. 천만의 말씀. 그러면 언제 예수님의 모습을 닮을 수 있겠어요? 언제 나의 모난 부분들을 깎을 수가 있겠습니까? 담을 쌓아놓고 있으면 마음은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제자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숙이 없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서로 만나서 담을 허물고 서로 깎일 때에만이 온전한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담을 허무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물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셨다고요. 자기 육체로. 십자가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어떻게 둘을 하나로 만드셨습니까? 십자가로. 십자가의 의미는 뭡니까?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으셨다는. 피를 흘려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 짓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겁니다. 죽기 전에는 담을 허물 수가 없어요. 화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그랬다고 한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죽어야지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그 전도사 시절에 초등부를 담당했었습니다. 제가 사람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하는데 1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그때의 그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이 이름을 기억해요. 그 아이 이름이 김용훈인데요. 지금은 아마 컸겠죠. 청년이 됐을 텐데. 그 당시에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후에 날씨가 더우니까 한강 고수부지로 수영장에 이제 갔었어요. 수영장에 가서 어떤 덩치 큰 아이와 체구가 작은 아이가 서로 싸우는 겁니다. 무슨 일로 싸우냐 하면 이 덩치 큰 아이가 물안경을 안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조그마한 아이의 것을 뺏어가지고 자기가 쓰겠다는 겁니다. 이 아이는 뭐 내 거니까 달라, 나도 없으니까 나 어떻게 하느냐 막 이러면서 서로 옥신각신 하는데 김용훈이라고 하는 아이가 딱 나타나가지고 둘 사이를 완전히 해결합니다. 어떻게 해결하느냐? 야, 그 물안경 얘 줘. 그거 얘 거잖아. 대신 내 거 줄게. 내 거 줄게. 얘도 물안경이 필요해요. 그렇죠? 필요한데 자기를 희생하면서 둘을 완전하게 화해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런 거예요. 자기를 죽여야지만 화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잘잘못을 따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담을 허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 져야 담을 허물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아는 거죠. 다 아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이게 용납이 안 되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님의 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담을 허물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뭐라고 그럽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죠. 화평.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화평할 수 없어요.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해야지만, 성령님을 의지해야지만, 성령 충만해야지만 그와 같은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은요, 화목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직분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사명을 잘 깨닫고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혹시 막힌 담이 있다면 다 모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씩 하나씩 자라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